자, 오늘 바빌론이 그 고레스의 메대 페르시아군에 함락되는 과정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고요. 바빌론의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잠시 살펴보고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성경, 이게 늦게 나타났네요. 이렇게 화면이 느리게 전환되겠나. 오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관련 PPT도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생략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가 나을 것 같습니다. 바빌론이 이제 함락된 이후에 다니엘서와 연계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쭉 와서 여기 바빌론의 멸망 주전 539년,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있어요. 이제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바빌론이 함락되던 그날 밤, 이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전 539년 10월 27일 또는 29일로 아주 이렇게 근접하게 날짜를 찍고 있어요. 이때 이제 바빌론의 첫째 치리자였던 나보니두스의 생존 여부는 좀 불확실합니다. 뭐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도망쳤다는 기록도 있고 아예 바빌론에 없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치리자였던 벨사살 그 젊은 왕은 현장에서 살해된 것이 거의 뭐 확실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다니엘이잖아요. 우리 셋째 치리자. 사태 발생 불과 몇 시간 전에, 바로 그 왕궁 현장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요거 넘기고,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단어를 해석한 공로로 셋째 치리자가 된 우리의 다니엘은 궁전을 떠나서 피신하는 게 확실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이 당시에 아주 긴박했던 상황을 기록한 역사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에 따르면, 메대 페르시아군의 대장이었던 고브리아스, 군대 대장이었던 고브리아스가 소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여길 난입한 거예요. 예, 앞에 보면 이제, 휙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가 느부갓네살 궁이고, 느부갓네살 궁이고 이게 넘어가라 해서 여기 요렇게 강물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위쪽에 있던 여기 지금 광장을 통해서 이 안으로 진입을 하면 이제 왕이 거처하는 왕실 침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난입을 해서 젊은 왕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젊은 왕과 경비병을 비롯한 왕의 시종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살해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두세 명의 신빙성 있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수뇌부가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 고레스가 바빌론에 입성해서 이제 바빌론 제국이 멸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이 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62세가량 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인물이 이 바빌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다니엘서 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그걸 해석하고,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되는 그 과정이 기술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논란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이슈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었느냐.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 실존 인물이었냐,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벨사살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한 150여 년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발굴이 드러나면 좀더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계에서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이냐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조금 핵심이고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자료를 모으고 준비했고 해온 데에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또 약간 학술 논문 한 3편 정도와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에 있는 여러 자료들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검색 여기저기를 하면서 이제 모으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떤 상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편하지 않으시더라도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를 바빌론이 점령되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때로부터 그쵸? 벨사살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요. 곧 직 몇 년 뒤에 고레스 대왕이 바빌론의 왕이 되기까지 그때 바빌론을 통치했던 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 인물에 대해서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는 왕이란 뜻이에요. 뭐 이집트에선 파라오로 불리고 가나안 그 블레셋은 아비멜렉으로 불리고 이런 그 왕의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에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가 될 수 있을지 그와 관련된 후보자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리우스. 아니 다리오가 다리우스랑 같은 말이에요. 다리우스라고 하니까 역사상에 다리우스라고 한 그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다리우스 왕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다리우스란 이름을 가진 왕이요. 그 세 명의 다리우스 중에 첫 번째 다리우스, 주전 522년에 왕이 되었던 이 첫 번째 다리우스는 고레스, 우리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이 고레스 2세예요. 고레스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고 캄비세스가 죽은 뒤에 어찌어찌해서 그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 다리우스.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자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샤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왕 중의 왕, 샤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공식적으로 붙여서 아주 그 고레스가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다리우스도 도라이어스 더 그레이트에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 이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아, 참고로 이 다리우스가 에스라서 6장에 등장하는 그 다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줬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다리우스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승인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은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째 아스티아게스가 있어요. 아스티아게스. 메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제 고레스와의 전쟁에서 졌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사실 외손자한테 뺏기고 이때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자꾸 이제 합병이라는데 여러 가지 사료를 보고 이럴수록 합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아스티아의 왕을 빼앗고 이제 약간 왕계가 고레스 가문으로 넘어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조부였던 아스티아게스를 고레스가 아이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지만 우리 외할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바빌론의 이제 왕으로 앉혔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고레스 본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요것도, 언뜻 봐도 말이 안 되죠? 예. 자, 네 번째. 다 나옵니다. 캄비세스 2세. 그냥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얘일 거야. 이제 뭐, 간이라도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캄비세스 2세. 실제로, 캄비세스 2세는 바빌로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문서에 고레스가 고레스가 자기 아들 캄비세스를 바빌론의 섭정 왕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당연히 고레스가 나중에 바빌론의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들 캄비세스를 이제 뭐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왕들이 자기 아들 자기가 죽으면 바로 왕이 되면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들을 후계자들을 이제 왕위에 올려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으로 생각될 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이 가문은 메대인들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에 직접 그 침투해서 이제 그 벨사살 왕과 고기를 정리하고 이런 진두지휘했던 장군이었는데 현재까지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페르시아어로 보여요. 이 발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그리스 또는 고바루 이런 이름으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칭호를 받기에는 장군이에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장군들도 다 왕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군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능력 좋다고 될 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고브리아스가 실제로 왕의 칭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브리아스도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악사레스 2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인물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키악사레스. 키악사레스가 이제 여기 아스티아게스의 아버지였고 키악사레스. 이 키악사레스라는 인물은 나부플라살과 함께 노부갓네살 이쪽과 함께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입지전적이라고 하나요? 스스로 나라를 일으켜서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그 부분이고요. 이름은 원래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2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에게 지었고, 캄비세스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렇게 고레스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아들도 아버지 다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을 다리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듯이요. 지금 말하는 그 키악사레스 2세는 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악사레스 2세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면 먼저 유명한 두 명의 역사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이름 자체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전 43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헤로도토스는 주전 5세기적 사람입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가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대학교 때 전집을 사놓고 읽었는데 역시 유명한 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지겨운 걸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이고 창출래 민신을 한 번에 독파한 사람인데 이거는 독파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3번, 4번 포기하고 읽다 포기하고 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시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네,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란 책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벨사살과 고레스 사이에 어떤 왕이 존재했다라는 그 사실조차 이제 여기에서 좀 많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책에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와 고레스 사이에,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바빌론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인물을 세워두지 않습니다.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그 어떤 인물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유명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이 없다라는 이유, 그거 플러스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걸 중점적인 근거로 논거로 활용되어서 이렇게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서가 후대에 이제 누군가가 역사적 오류를 포함하여 기록한 문서라는 주장이 이제 더 힘을 쉽게 실리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 다니엘서 연대 저작 다니엘서 연대기가 주전 6세기 실제 다니엘이 살았던 이때가 아니라 또 이것도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에피파네스 이 사람의 재위가 끝난 주전 2세기경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었고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때 만들어진 글이 아니라 주전 2세기 한참 뒤에 이때로부터 한 3,400년 뒤에 쓰여진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모순이 존재해요. 요걸 따르면 요게 안 맞고 요걸 따르면 요게 안 맞고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머릿속에 요건 이제 큰 틀에서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키악사레스 2세가 맞느냐라는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통해 다니엘서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은 이 고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연구할 때 가장 신뢰받는 역사가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아직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이렇게 저물지 않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로부터 또 100년 뒤에 주후 330년 경에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었고 이 헤로도토스가 살던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전성기에 다다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로도토스는 자기 발로 온 페르시아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인터뷰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신관들한테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푸시를 하면서 말을 내놔라. 그래서 막 일주일씩 눌러 앉아서 가라고 쫓아내는데도 헤로도토스가 그 지방의 여러 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다른 헤로도토스는 보지 못했을 어떤 고고학적 기록들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의 아버지 그러면 어떤 큰 업적을 세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계에 어떤 체계를 세우고 그 후대에 그 뭐라 그러죠? 후배들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시면 아, 역사가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런 기준들을 다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 역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착오도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근거 없는 인식을 각인한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악어새와 악어는 어떤 관계죠? 에? 공생관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악어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거기 와가지고 그 찌끄러기 먹으면서 아 그럼 악어도 내 이빨 청소해 주니까는 아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그거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예. 네. 악어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어도 악어새가 이거 청소해 준다고 해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생물학자들이 여러 오래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름 자체가 악어새라고 이름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악어새와 악어는 당연히 공생관계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거 다 헤로도토스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가가지고 어떤 새 한 마리가 악어 입에서 뭐 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또 이거 내가 기록 안 할 수 없지 를 해놓은 게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새 이름이 악어새로 이름이 붙여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크세노폰은 헤로도토스보다 한두 세대 후의 인물이에요. 이게 시기를 보면은, 헤로도토스와 이제 거의 헤로도토스가 노년에 크세노폰이 태어났고, 약간 주전 354년 정도니까, 페르시아가 거의 패망해가는 부군이 거의 이제 기울어질 때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래요. 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크세노폰이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세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우왕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바빌론 인근에서 병사들과 함께 버려졌어요. 이제 사령관이 다 참수형을 당하고 한 만 명이 뜬금없이 페르시아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다시 그리스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나바시스라고 하는 책으로 쓰여져 있는데 요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이로페이디아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아나바시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원적. 요걸로 일단은 그 유명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귀국한 뒤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한참 그렇게 하고 나니까 페르시아 창건자인 고레스 대왕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을 군주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 요 사이로페이디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 사이로가 고레스, 키루스 그런 뜻이고요. 페이디아가 교육이라는 뜻이래요. 이 책은 이제 군주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쭉 써놓은 거여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판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고대판 버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인물의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다 뭐 역사는 20년 전에 읽었지만 너무 재미없어서 기억도 안 나고 이걸 직접 읽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연구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따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선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확대 버전은 없습니다. 헤로도테스의 역사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해요. 그 옛날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은 주전 7세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여겨져요. 8세기? 로마가 이제 800몇 년도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미칼레 전투라고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레스의 어린 시절에 보면 고레스를 평민의 아들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이제 좀 오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레스의 메대 정복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것들 키악사레스 2세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가능성을 부정을 해요. 아, 얘기를 안 한 거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냐. 아, 얘기가 아스티아게스에겐 아들이 없다라고 딱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없다. 그다음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이 고레스를 뭐랄까 전제 군주, 그러니까 약간 관영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 왕들은 내가 왕이 되면 그 좀 실수했던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다 빼버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는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그 다음 메대를 노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령지마다 리디아를 점령해서 리디아의 왕이 되고 바빌론을 점령해서 바빌론의 왕이 되고 하는 식으로 쭉 지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영지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 키루스가 직접, 아니, 그 고레스가 직접 얘기한 건지, 누가 딴 사람이 얘기한 건지 모를 정도로. 반면에 크세노폰의 이 사이로페이디아는 좀 더 복잡한 페르시아 초기의 그 정치적 과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상대로 고레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 네. 이 사이로페이디아는 딱 고레스 일대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른 역사는 그냥 다 빠져 있고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스티아게스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승리까지 했어요. 여기 역사에는 딱 승리한 뒤에 고레스가 온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이다라고 등극을 했지만 이 사이로페이디아에서는 승리는 했는데 왕으로까지 올라가지는 못한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한 것이 고레스가 완전히 자기의 힘 또는 페르시아의 힘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악사레스 2세를 비롯해서 이 자기에게 호의적인 메대 왕족이 존재했고 또 메대 왕들의 부하였던 많은 장군들이 고레스를 자기 아버지 이제 키악사레스 아니 누구죠? 아스티아게스보다 이 고레스를 더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 이후에 이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메대 내부에 여전히 강력한 세력들이 존재했고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 작은 페르시아 출신의 고레스가 이 거대한 메대 제국을 그냥 바로 차지할 수 없다, 없었다라는 게 크세노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 2세도 람세스 2세 자기가 남긴 기록에 보면 무슨 히타이트의 무하할리와 싸워서 내가 이렇게 이겼고 저렇게 승리했고 뭐 포로를 얼마를 잡았고 했는데 요즘 이제 학계에서 밝혀진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 보면 졌어요. 그 전쟁에서 져서 겨우 목숨만 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돌에다가는 약간 거짓말을 해놨습니다. 이에 따라 고레스는 승리 이후에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를 그 이긴 그 승리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기보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자 자기네 외삼촌, 외숙부였던 이 키악사레스 2세를 메대 왕으로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전체 왕으로 세웠습니다. 키악사레스 2세는 고레스에게 아주 호의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연히 아무리 내가 이제 힘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호의적인 인물을 왕으로 세워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키악사레스 2세는 고레스가 어렸을 때 여기 이 사이로페이디아에 보면 고레스가 12살 때 고레스에게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해서 원래 친삼촌보다 외삼촌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키악사레스 2세도 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좀 이상하게 정치하고 약간 크레이지에 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고레스를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키악사레스가 야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키악사레스도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키악사레스보다 한 30세 정도 어린 고레스는 자기 외삼촌, 외숙부 키악사레스 2세를 왕위로 추대해 주면서 기분도 맞춰 주면서 그다음에 자기의 세력을 이제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메대 페르시아가 통합된 이후에 10여 년간 고레스는 왕으로서 있기보다는 왕으로서는 키악사레스 2세 외삼촌을 올려놓고요. 자기는 메대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서쪽의 리디아에서부터 동쪽의 파르티아까지 엄청난 정복전쟁을 진행하면서 이 성공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겨야 이제 권력이 들어와요. 카이사르도 그랬고 이 고레스의 권력이 이 과정에서 10여 년간 점점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고 이제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래 이제 진짜로 페르시아의 진짜 주인 실제적인 지배자는 고레스다라는 인식이 이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539년 이 메대군 아직 키악사레스 2세가 왕위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 크세노폰의 이야기에 따르면 메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아니에요. 그냥 메대 제국인 거예요. 예. 이 메대군이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실제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메대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계속 메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빌론이 정복되었고 이때도 고레스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키악사레스 2세를 바빌론으로 초대를 합니다. 바빌론 정복은 고레스가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군대 대장을 동행해서 점령한 실질적인 고레스의 작품이었어요. 이 역사에서는 그렇게 점령한 직후에 고레스가 여기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에 비해서 크세노폰의 이야기에서는 일단 점령을 했는데 그때 왕은 키악사레스 2세였기 때문에 임금님 여기 오세요 라고 해서 키악사레스 2세에게 제국의 수도를 바빌론으로 삼게 하고 그를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려서 등극을 추대를 했습니다. 키악사레스 2세도 7권, 요때쯤 되면 7권이 고레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또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제 다리, 저기, 다니엘서에 의하면 62세, 옛날에 62세면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정말 실권자에게 권력을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키악사레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키악사레스 2세가 고레스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딸이라고 하면 고레스와 사촌 관계잖아요. 예, 뭐, 왕족에선 그런 일들 많았으니까. 그리고 지참금을 뭘로 줬게요? 딸을 고레스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으로 메대 제국을 주었습니다. 아, 이게, 장가 갔는데, 이 왕국이 따라오는 거 얼마나, 예. 그래서, 키악사레스가 죽으면, 이 전체 제국은 고레스의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사실상 후계자로 인정한 셈이었어요. 키악사레스 2세가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키악사레스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고레스가 이제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 힘으로 아스티아게스를 이겼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랬으면 다 물거품이 되었을지 몰라요. 워낙 반대 세력이. 그런데 10여 년간 또 차근차근 그 힘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를 좋아했던 또 자기와 친분이 있는 키악사레스 2세를 통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모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어디 흩어지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고레스에게 잘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크세노폰의 사이로페이디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크세노폰의 요 고레스가 바빌론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요거에 대한 평가와 또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이로페디아에 나오는 키악사레스 2세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와 어떤 그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